역대상 25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돈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돈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야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바와 마티디야 여섯 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돈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북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목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레아라와 기딸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수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열네 아들과 세 딸을 주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뜻에 따라 성도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맡기신 그 직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옵시고 내가 원한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일에 따라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노래하는 직무를 맡은 자손들 이야기입니다. 그 자손들이 1절에 보면은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노래를 이제 하는 직무를 맡았는데 이들의 노래는 그냥 노래가 아니라 신령한 노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읽어보십시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거기 악기가 나옵니다. 수금, 비파, 제금 이 악기가 나오는데 이 악기들이 정확히 이제 어떤 모양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수금은 줄을 튕겨서 내는 이제 현악기고 비파도 현악기입니다. 아래에 울림통이 있는 그런 악기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제금은 이제 심벌줄처럼 둥그란 판 두 개를 쳐서 소리를 내는 타악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악기들을 이용해서 신령한 노래를 한 직무가 이제 노래한 직무인데 여러분이 이제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직무를 지금의 교회가 뭐 피아노, 기타, 드럼, 올겐 이런 악기들을 이용해서 함께 찬양하는 그런 걸 얘기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신령한 노래를 하는 직무를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그냥 편의상 뭐 찬양대, 성가대 이렇게 말은 할 수가 있겠지만은 뭐 지금 교회에 조직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 성가대, 찬양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찬양대가 앞에 나와서 뭐 인도하고 부르고 있는 찬양 혹은 복음성가라고 이름 붙인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밖에도 많은 노래가 있습니다. 뭐 성악도 있고 판소리도 있고 민요도 있고 뭐 가요, 트로트 여러 가지 노래가 있는 것처럼 그냥 교회 노래를 찬양, 찬송 이렇게 이름 붙여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니까 거룩한 노래가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는데 찬송가라고 해서 거룩이라는 말을 마구잡이로 함부로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이 뭐 찬송가지 그 가사들을 보면은 찬송과는 거리가 먼 것이 너무 많아요. 곡은 죄가 없습니다. 가사가 문제지. 신령하다고 하는 것은 영에 속했다, 영적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신령한 노래는 영에 속한 영적인 노래, 그러한 뜻이 되는 것이고, 그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그 사람 역시도 영에 속한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다, 그런 뜻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비를 드리면서 찬송을 불렀다고 해서 그것을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 신령한 노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노래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어떤 신령한 노래가 뭐 곡조나 리듬이 있는 그런 음악적인 것으로 또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 생각들을 다 떨쳐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찬송, 찬양, 뭐 노래, 그런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이 신령한 노래가 어떠한 것인가, 또 그 노래한 직무가 무엇인가, 그런 점들을 생각을 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고 부르는 그런 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신령한 노래를 정확히 말하면 예언을 말합니다. 그 여러분 성경에 그 1번부터 이쪽 밑에 해설에 예언 뜻함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신령한 노래는 예언이에요, 예언. 공동 번역이나 또 영어 성경에도 신령한 노래가 아니고 예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직무는 음악하는 그런 직무가 아니고 예언하는 직무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직무다. 이것이 이제 다윗이 아삽, 헤만, 여두둔 자손에게 맡긴 직무였고,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성도에게 맡겨진 직무다. 자,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령한 노래가 아무나 부른 노래가 아니라 했지 않습니까? 예언, 신령한 노래,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목사 장로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예언, 노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 신령한 노래는 누가 할 수가 있냐면 오직 성도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만이 하게 되어지는 것이 신령한 노래예요. 그 말은 교회 다녀도 성도가 아닐 수가 있고 목사 장로라 해도 성도가 아닐 수가 있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성도는 영에 속한 사람이라 그랬죠. 그래서 성도를 신령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신령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령한 노래, 예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성도이냐, 성도가 아니냐, 그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도냐, 성도가 아니냐, 중대한 문제죠. 그래, 여러분이 성도인가 성도가 아닌가 하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신령한 노래, 예언이 여러분이 나오느냐, 그걸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신령한 노래가 나오는가.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 일이나 사람 됨으로는 확인되지가 않아요. 신령한 노래로 확인해야 될 문제란 말입니다. 성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타입의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남들이 칭찬해 주고 인정해 주는 그런 걸 가지고 자기의 성도됨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서 그 말씀만이 드러나는 하나님이 새롭게 만든 성도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말씀 속에서 성도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된 성도와 나를 비교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 성도와 나를 비교해 봤을 때에 내가 성도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그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그대로 따라갔을 때 그 말씀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신령한 노래라는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 그걸 우리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0장을 가보십시다. 사무엘상 10장 5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비언하여 세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위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건 이제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 내용이 하나님의 산에서 선지자의 무리가 예언을 하며 내려오는 것을 네가 만날 것인데 그때 그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그 사울이 세 사람이 된다. 그 얘기를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겁니다. 그리고 뒤에 10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해요. 임해서 사울도 그 선지자 무리와 같이 예언을 이제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울이 성도입니까? 성도가 아닙니까? 그 성경 내용대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임했고 선지자와 함께 예언을 한단 말입니다. 그 사울이 성도냐 성도가 아니냐 이렇게 제가 물은 겁니다. 아마 이 사울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지 못한다면 아 성도가 맞지 이렇게 대답이 나올 겁니다. 사울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예언도 하는데 그러면 성도지 그렇게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성도라는 말이 못 나와요. 사울을 알고 있다면. 왜 그런가 하면 그 뒤에 사무엘상 16장에 가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떠납니다. 떠나버리고 대신 하나님이 부르신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와서 사울을 번뇌케 했다. 이런 내용이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울이 성령을 받아서 예언을 해 그 내용만 가지고 선뜻 성도야 그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라고 하게 되어지면 성도였다가 뒤에가 성도가 아닌 게 되니까 뭔가 이상하다 그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뒤에 19장에 가면은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에게 또다시 영이 임합니다. 또 임하고 그 사울이 걸어가면서 예언을 또 해요. 그럼 또 이때 사울은 성도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그래 생각이 막 뒤죽박죽 되지 않습니까? 혼란스럽게 되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 영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악령이 들어온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럼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는데 그 성도가 아니면 뭔가?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 또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다고 해도 다시 떠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성령을 받아도 안심이 안 되네? 혹시 떠날지를 모르니까. 또 그런 염려를 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런 모든 그 생각도 혼란스러운 생각, 염려가 뭐냐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인간에게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에게. 성령 받은 인간, 악령을 받은 인간, 예언하는 인간. 그렇게 인간에게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목이 또 나에게 주목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 내가 성령을 받으면 이것도 안심이 안 되는 것이네? 이런 불안이 나오고 그렇게 나를 주목하는 그 가운데에서 이런 모든 염려가 돌고 있단 말입니다. 성령이 왔다가 다시 떠나면은 구원도 취소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거죠. 그렇게 나에게 주목하는 그 시각이 뭐냐면 자꾸 이 성령을 십자가를 용서를 내 구원을 확증하는 용도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나에게 주목하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났을 때 그 바로 앞절에 어떤 얘기 있냐면은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돼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고 사울에게 떠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에게는 영이 떠났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면 다윗에게는 하나님은 계속 함께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 다윗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밧세바 동침을 했고 우리아를 죽이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럼 그런 일을 했을 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감동된 그 상태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아를 죽이는 범죄를 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함께한 상태였다.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인간에게 주목한 시선으로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아를 죽인 악행을 저질러 이건 성령이 아니고 악령이 들어온 상태였어야 돼. 그게 우리 생각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들어온 상태라면은 밧세바를 보면서도 나는 여자 싫어 도망을 친다든가 우리아를 또 혹시 밧세바를 동침을 해도 우리아한테 우리아를 만났을 때 내가 이런 잘못을 했어 고백을 한다든가 뭔가 자꾸 이런 선한 쪽으로 나가는 게 성령 임한 것이야. 그게 우리 상시와 부딪히던 우리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영과 악령 일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 다윗에게 영이 들어왔다 나갔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다윗에게 영이 함께 있는데 왜 이런 범죄를 저질러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성경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성령이 임하고 악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간의 바른 모습, 바르게 사는 모습, 거기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게 엄청난 잘못된 시각이에요. 세상에 말하는 바른 인간에는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바른 삶을 사는 조건이 있어요. 착하고 바른 행실. 이런 조건이 맞는 사람을 바르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뭔가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에요. 신자를 그렇게 다른 사람 본단 말이에요. 성령 임한 것도 그렇고 다른 조건,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을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도 바른 사람으로 변화한 것. 다들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반대로 악령이 들어온 것은 뭐 성질이 포악해지는, 행실이 나빠지는, 또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자꾸 어떤 인간의 그 틀, 윤리라고 한 틀, 거기에 이제 갇혀있는 그런 사고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한 성령, 악령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온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 이것은 우리를 바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악령이 들었다고 하는 것도요. 사람이 포악해지고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악인된 것 생각지를 마셔야 돼요. 악령이 그런 죄라면은 여기 은석교회는 악령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얼마나 순합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전부 성령이 들었다고 뭐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인간의 어떤 그 바른 모습, 바른 삶에 주목을 하고 거기 자꾸 집착을 하기 때문에 성도를 그런 조건을 가지고 확인하려고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인가 아닌가 이것도 나 자꾸 내 바른 삶을 가지고 확인하려고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말씀은 필요 없는 것이죠. 말씀에서 만난 바른 그 성도 이건 필요 없고 그냥 세상 속에서 바른 삶을 만난 사람 그걸 생각하면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 사울의 문제에 대해서 헷갈려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인간에게 주목하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주목한 그대로 우리가 이 사울과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영이 떠나고 악령이 임한 사울과 영이 임한 다윗 둘 중에서 누가 더 바르고 누가 더 착한 사람이겠습니까? 사울과 다윗 중에서. 사울은 악령이 떠났어요. 다윗은 성령이, 악령이 땅 성령이 떠났어요. 다윗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착하냐? 똑같죠? 예. 네. 똑같아요. 다르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생각대로라면은 영이 떠난 사울보다 다윗이 더 바르고 착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성령 받은 바른 사람이 된다. 그 말과 맞은 것이에요. 근데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이도 착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영을 받았거나 악령을 받았거나 사람 됨으로는 구별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영과 악령의 다른 점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게 영이 떠난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그 자리에 나아가지를 않는 것. 오로지 나에게 자기의 집착을 해서 나보다 더 잘난 다윗을 용납하지를 못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 이게 악령이 들어온 것이죠. 나보다 잘난 자를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런 사람 많거든요. 나보다 더 열심히 교회 일을 해서 믿음자 칭찬받는 것을 그 꼴을 보지를 못해요. 나는 기도를 하루에 한 시간 하는데 저 사람 두 시간에 그 꼴을 보지를 못합니다. 나도 두 시간 해가지고 두 시간 1분을 더 하죠. 그리고 이기려고 하죠. 그러니까 늘 나에게 주목을 하고 살기 때문에 믿음 좋은 칭찬 내가 받아야 돼. 그래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게 악령이 일이란 말입니다. 그 악령이 다른 사람 올 때 믿음 좋게 보이죠. 왜? 더 많이 아니까. 그렇게 속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 현실이란 말입니다. 근데 다윗이 사울과 다른 점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자리까지 나간 거예요. 그게 다윗이에요. 그게 다윗의 역사는 영이었단 말입니다. 죄인 자리까지 나가게 한 거. 그런 다윗에게 드러난 시편 51편의 유명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신 제사는 뭐라?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이한 심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게 다윗의 유명 고백이지 않습니까? 죄의 자리까지 나아간 다윗은 하나님이 나에게서 받고자 하시는 것은 내 정성도 아니고 내 열심도 아니고 내 바른 삶도 아니고 상한 심령이다. 이걸 다윗이 알게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 정성, 열심 그까지 것 안 받는다. 상한 심령을 받으신다. 그 상한 심령이 뭐냐면요. 뭐 음식이 상한 것처럼 뭐 부패하고 썩은 그런 심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한 심령은 내 심령이 부서지고 깨어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부서져 깨어진 상태. 그 상한 심령은 단순히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런 말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나에게 주목을 하고 있다면 그건 죄인된 것이 아니죠. 말은 죄인인데 심령은 멀쩡해요. 무슨 말이냐면 말은 죄인이라고 하는데 바르게 살고 교회일 잘하고 성교일하고 그런 자기 행함이 그 심령이 차곡차곡 채워지는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심령이 멀쩡해요. 마음이 멀쩡해요. 그 상한 마음이 아니란 것이에요. 상한 심령은 내 속에, 내 심령 속에 채워진 내 것. 내가 차곡차곡 이루어왔던 것, 내 것. 거기다 깨어져 부서진 상태란 말입니다. 그걸 상한 심령이라고 그래요. 마음이 상한 것. 그런 상한 심령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보게 되죠. 상한 심령이 아니면요, 내 심령 속에 있는 내 것들, 내 열심, 내 정성, 내가 행한 것들, 그걸 가지고서 나를 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바른 신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궁일이 아니면 이게 아니에요. 이미 내 걸 가지고 내 바른 신자 돼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궁휼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말은 내 심령 속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으면 그 뜻이란 말이에요.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뭘 했다 할지라도. 내가 옳다고 여겼고 내가 선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게 하나님의 사람 증표가 아니었구나. 내가 한 그것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것도 아니었구나. 이 모든 걸 알아채겠단 말입니다. 그게 상한 심령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궁일만 바라고 바라는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구하실 거고, 구하셨고, 그 심령을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나의 심령을 상하게 하시는 것이구나. 그게 하나님 일이었구나. 이 모든 내 말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나를 상한 심령으로 만드시려고 나를 죄인의 이 자리까지 끌어당기신 것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이를 알아가시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를 그 죄인의 자리까지 이끌어간 이유가 바로 그것이란 말입니다. 상한 심령의 성도들을 만들려고. 이걸 자꾸 생각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은 하는 기쁘게 할 수 있는 건 내 행함들, 내 정성들을 가지고 가려고 하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구하신 적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단 한 번도 인간의 정성을 구하신 적이 없어요. 만약 하나님이 인간의 그 정성, 열심을 구하셨다면 이스라엘 성공해야 합니다. 성공해야 돼, 이스라엘이. 근데 그들 망하고 실패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영이 임하고 영이 역사한 사람의 다른 점이고, 이런 사람을 성도다. 죄인의 자리까지 나아가서 상한 심령이 된, 그 상한 심령으로 주를 바라보는 그들이 성도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말씀에서 만난 성도죠. 그럼 우리가 확인할 게 뭐겠습니까? 내 심령이 상한 심령인가? 돌아봐야 되죠. 하나님의 궁휼이 아닌 난 아무것도 아닌 그런 나로 보고 있는가. 그 말은 내 심령에 내가 하는 것들 못 부서진 그런 상태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철저히 하나하나 들여다 보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 다윗이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상하고 통해야 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구나. 이걸 안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상하고 통해야 하는 그 심령이 기적이겠습니까? 천명 전도왕 기적이겠습니까? 하나님 멸시한 것이 상하고 통해야 마음이겠습니까? 천명 전도왕 그 사람 마음이겠습니까? 뭘 멸시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래, 우리가 이런 성경들을 통해서 다윗의 그런 고백들을 따라서 하나님이 상하고 상한 심령을 구하시고 상하고 통해야 하는 그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이걸 알았다면은 여러분이 정말 반기해야 될 게 뭐냐면은 아들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한 십자가를 반기해야 됩니다. 정말 십자가만 반기셔야 돼요. 교회가 부흥되는 그런 걸 반기면 안 돼요. 교회가 뭐 잘 되고, 뭐 바르게다, 칭송받고, 저 교회는 정말 바른 교회다, 그런 것들, 그런 교회됨을 상상하고 반기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제발 좀 제가 부탁한 십자가 반기는 거, 그 상태, 거기에 좀 마음을 두시라는 것이에요. 누가 성도냐? 누가 성도냐? 그 문제도 교회 일을 하고 교회 부흥이 일조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나를 저주받아 죽어야 될 죄인들을 드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오로지 나를 저주받도록 드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자로 드러나는 거. 그게 성도라 말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 지금 반가운 거예요. 나를 저주받을 때 드러내고 보여주는 그 십자가. 나는 내가 저주받을 때 몰랐는데 나를 그런 대로 보게 한 그 십자가, 그게 정말 반갑게 다가오는 거죠. 그들만 성도입니다. 그들만이. 그리고 신령한 노래, 바로 그런 성도만 할 수 있는 신령한 노래, 그것이. 이러한 신령한 노래에 가사로 들어간다면 그 가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가사겠죠. 인간의 일이 아니라. 그래 제가 주보에 찬송 골링이 참 힘들어요. 저거에다 인간 들어가거든요. 그래 제가 안 부른 찬송이 뭐 거의 답니다. 그냥 몇 개만 정해놓고 돌아가면서 주보에 집어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높이고 감사하는 게 신령한 노래고 그 신령한 노래를 위해 뽑힌 사람이 성도고 성도의 직무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 힘으로 하는 내 일은 없어야 되고 주가 이루신 주의 일만 끝까지 유지가 돼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성령과 사시는 일이 늘 끝까지 죄인됨을 드러내는 길로 이끌어 가신다. 그게 성경이 처음부터 마지막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일이 내막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만큼 믿음 생활 잘하는가 이걸 보일 필요 없고요. 그걸 보이는 게 또 성도도 아니에요. 그냥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게 성도다. 그거 알고 계시면 돼요. 그 성도됨을 여러분에게 쉬지 않고 유지시키는 게 성령의 일이다. 그리고 그런 성도됨을 유지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심판이다는 것입니다. 심판이다는 것. 역대상 16장 가보십시다. 역대상 16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자, 잠깐 펴놓으십시오. 뒤에 계속 읽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미 뭐 오래전에 뭐 몇 주 전에 또 했던 이 16장 내용인데 예, 거기 보면은 번제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 이름으로 다윗이 백성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건 그 제사 드리는 의식의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마지막 축도를 하는 그런 그 순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번제 화목제가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행하실 일을 담고 있습니다. 그 제사 두 개가. 번제로 바쳐지는 희생제물의 피로 자기 백성을 용서하신다. 그 번제. 그 희생제물의 피로 죄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과 백성의 화목이 이루어진다. 화목제. 그게 번제 화목제예요. 그렇게 하나님 행하실 일이 번제 화목제로 드러났고 확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번제 화목제 드리는 것을 마친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 완성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이 백성들에게 축복으로 다가온다. 그걸 다윗이 보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백성들에게 자,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믿지? 하나님 섬는다고 하는 게 있지. 너희가 하는 그 일들이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거란 말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너희를 축복하지 않는다. 너희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번제 화목제, 제물의 피로 너희 죄를 용서하고 너희 화목하기 위한 그 하나님 일이 너에게 축복이 된다. 그걸 다윗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에게 축복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완성됨. 그게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 일이 다윗에게 언약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백성을 축복하고 그렇게 레위 사람을 세워서 찬양을 한단 말입니다. 다시 역대상 16장 4절 봐보십시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라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마띠디야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제의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야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뿐이라. 여기 레위 사람이면 찬양의 의미가 드러나는데 제사를 마쳤습니다. 백성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완성을 노래하는 것이다. 그 뜻이에요. 다 마친 다음에 축복까지 되어진 다음에 찬양하지 한단 말이에요. 찬양은 하나님이 행하신 축복이 된 그 완성의 모든 걸 노래하는 것, 이게 찬양이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 죄인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된 십자가를 아는 자들, 그 완성 속에 들어가 있는 자들, 그들이 부르는 노래, 그게 찬양, 그게 신령한 노래다. 그렇게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십자가 완성을 알지 못하고 늘 내가 뭔가 행해서 뜻을 이루고 뭔가 부족을 채워가야 되고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불러도 그 찬양이 아니에요. 그것은 신령한 노래가 아니에요. 그냥 노래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차라리 그 인생 트로트를 부르지. 번제 화목제는 죄인에게 행해지는 하나님 일이란 말입니다. 죄인에게. 하나님의 일이 완성도 죄인에게 나타나요. 죄인의 자리에서 완성된 하나님 일을 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말씀 우리를 늘 죄인의 그 자리로 끌어가죠. 우리 성도라고 하는 것은 죄인의 그 자리에서 만나요. 성도는. 다시 또 역대상 16장 33절도 봐보십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므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노래한 내용이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그게 찬송 노래의 내용이에요. 심판이. 심판 때문에 노래한단 말입니다. 우리 같으면은 주께서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이 즐겁게 노래할 이유가 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주께서 복을 주러 오신다면 뭐 즐겁게 노래할 수 있어요. 복을 주러 온다면. 근데 우리는 심판이라는 단어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주, 심판죄 그런 말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우리가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을 즐겁게 노래하는가? 아니에요. 우리 심판을 즐겁게 노래할 자가 못 된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안 돼요.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면 가장 먼저 하신 심판 전에 하신 일이 뭐냐면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심판 전에는 죄를 드러내요. 죄도 드러내지 않고 무조건 심판해버리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노아 홍수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런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렇게 죄를 드러내요. 그렇게 죄가 뭐였냐면 사람이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게 악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은 악함이에요. 자기 좋은 대로. 계획하고 내 조언을 생각하고 이걸 악하다고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가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따라가야 되는데, 근데 자기들이 좋아하는 걸 생각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내 것 만들려고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심판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그 죄가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홍수로 사라진 게 아니고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여전히 우리들은 내가 좋아하는 걸 위해 살아가고 있어요. 네 좋아하는 거 얻으려고 하나님 믿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그걸 악하게 보신다는 것인데 그 악함이 예수를 죽인 것으로 드러나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당시에 자칭 하나님의 아들로 자부하던 유대인 믿음을 다 부정해버립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 믿고 섬겼어요. 그들 하나님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걸 보고 부정해버리죠. 너희는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다. 사탄 자식들이다. 몽땅 부정해버립니다. 그런 예수를 그들은 죽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걸 죄로 드러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그게 심판이 마땅한 너희의 저주의 모습이야. 저주받을 자, 이걸 나타내는 게 십자가예요.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기 걸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인 겁니다. 내 걸 위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왜 당신이 같이 좋아하지 않는가? 싫어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같이 좋아해줄 그런 메시자를 기다린 거예요. 십자가만 말하는 복음을 듣기 싫은 것도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걸 인정해 주지 아니한다. 그게 복음을 싫어한 간단한 이유입니다. 결국 예수도 내가 좋아하는 걸 받아주고 인정해 그런 예수를 믿겠다는 것이고, 복음도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행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그런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것만 되게 진짜 복음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십자가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들지 않습니다. 은석교회가 십자가에 없어요. 교회는 있는데 은석교회는 십자가에 없어요. 그 사랑의 교회니 무슨 교회니 어떤 교회 십자가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있는 교회는 바른 교회, 건전한 교회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그냥 그런 교회는 인간들이 좋아하는 그런 교회고 그런 인간의 욕심이 이끌 만드는 그런 교회일 뿐이지 복음을 만드는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바른 교회라는 것도 없어요. 인간이 바르지가 않은데 무슨 바른 교회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땅을 심판으로 오신다고 했고 심판하기 앞서 죄를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세상은 도무지 죄 같은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죄 같지 않은 죄예요. 뭐라 하겠습니까? 내 좋은 걸 위해 산다. 이게 무슨 죄가 됩니까? 아니 내가 나 좋은 걸 위해 살아간다. 이게 무슨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죄가 돼요.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쁜 뜻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위해 살아갈 자로 그 도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런 인간이 자기의 좋은 걸 위해 살아간다, 내 좋은 걸 하나님 찾는다, 그 자체가 바로 악이란 말입니다. 이런 죄를 죄로 알게 된 사람은 성령 받은 성도밖에 없습니다. 성도만 죄를 눈치를 채요. 그러면 성도는 심판으로 오신 주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성도라면 제가 바르게 살았습니다. 이건 안 나오죠. 이런 태도는 성도에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태도는 못 나와요. 안 나와져요. 그냥 제가 저주받아 심판받아 죽을 죄인입니다. 그게 성도의 바른 태도예요. 성령으로 나와진 태도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자리에 들어가서 그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께 흘린 피로 내 모든 죄를 가리시고 죄 없다 하시고 거룩하다 하신 그 죄를 만난단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성도는 십자가에서 주를 만나기 때문에, 그 주를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심판이 즐겁다는 것이 아니고 심판의 자리에서 주를 만나는 게 즐거운 것이에요. 그래 심판이 기쁘다. 심판 속에 주를 보게 되어지고 그래 찬양과 노래가 나와진단 말입니다. 그게 신령한 거예요. 영적인 노래죠 그것이. 성도에게만 가능한 신령한 노래, 예언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이런 신령한 노래가 있고 예언이 있는 모임을 말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이런 교회는 성령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돈, 뭐 사람 속 아무 관계가 없어요. 물론 뭐 교회가 성령으로 만들어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겠지만 교회가 성령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믿는다면은 정말 이 사람이 좋아하는 교회 그걸 꿈꾸면 안 돼요. 내 마음에 맞는 드는 교회 그걸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성령으로 만들어지는 교회는 사람 마음이 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심판에 들어와가지고 자기를 죽은 자로 보는 게 성도의 모임이 그게 교회인데 그런 교회가 무슨 사람 마음에 들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은 이 말씀의 권위에 굴복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굴복하셔야 돼요. 말씀의 권위에 굴복해서 그 말씀 속에서 자기를 살피고 죽게 끌려가기를 원하는 그게 성도죠. 그리고 말씀에서 굴복되어진다면 자기를 예수 믿지 않을 자로 보셔야 됩니다. 그게 맞거든요. 우린 예수 믿지 않을 자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몽땅 내가 좋아하는 내가 바란 그 예수를 생각을 하고 예수 믿는 이렇게 나오고 이게 전부란 말입니다. 성경이 증언 그 예수는 사람 싫어해요. 유대인만이 아니고 인간 모두가 그런 예수를 싫어해요. 그렇게 나를 예수 믿지 않을 자로 보게 된다면 그동안 믿었다고 하는 내 모든 건 가짜였구나. 유선이었구나. 허울 좋은 껍데기였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죠. 내가 한 일들 그건 내 일이었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구나. 다 알게 되어지면서 내 심속에 고이고이 간직했던 내 것들 빌딩 무너진 것처럼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죠. 그게 상한 심령의 성도란 말입니다. 그러한 성도는요,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되어지면서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을 그런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게 되어진다?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가 되어진다? 그런 현상들 여러분이 성도란 그런 현상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나에게 부어진 은총이다. 은총의 사건들이다. 그렇게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나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었죠. 그것도 감사고요. 십자가 은혜를 내가 생각하면서 감사가 되어지는 거, 이게 또 기쁨이 되어지고요. 이 모든 게 신령한 노래란 말이에요. 본문 3절에 그 얘기가 있어요. 3절 봐보십시다.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야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바와 마띠디야 여섯 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송 찬양하며, 거기 신령한 노래를 하며 감사하고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령한 노래는 그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거. 그것은 죄인의 자리에 끌려 나온 그 성도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감사와 찬양이라는 거. 그 점을 여러분들이 좀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신령한 노래, 뭐 감사 찬송 이런 말들은 사실 보면은 유다가 망하고 포로되기 전에 다윗 때 그 시대처럼 막 강한 나라로 부유한 그 상태에서 얼마든지 통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해라, 기뻐해라, 노래해라. 통하죠. 아니, 나라가 잘 되고, 네가 살기가 좋아졌고, 수입이 많아지고, 그런 상태에서는 얼마나 감사가 나오고, 찬양하라면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런 나라가 망했고, 포로가 되어서 힘들게 살아가고, 돌아와도 뭐 뻗쩍할 수도 없고, 그런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신령한 노래를 하라. 그건 입술 대빨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감사하라 합니까? 찬양하라 합니까? 감사할 일이 없다 생각하는 거죠. 감사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 찬양 노래를 해요? 불만이 가득하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인간 성분 그게 당연해요. 원망하나 믿음이 아니야. 원망하지 마. 그런 말 통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미 속은 원망, 불만, 섭섭 가득해요. 이걸 어떻게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가득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런 속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대로 가지고 그 속마음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잘 안다고 하는 십자가 은혜를 생각해 보시라 말입니다. 그럼 뭐가 보이는가? 은혜를 알고 감사 내가 보이는가? 아니면 내 종만 생각하면서 믿는 척을 살아온 마귀노릇한 내가 보이는가? 보여지는 건 후자에 속한 건 나이가 보여져야 돼요. 마귀노릇한 내. 마귀노릇한 나를 보는 그 사람이 성도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늘 좀 거꾸로 가시면 돼요. 거꾸로. 반대로 가시면 돼요. 마귀노릇한 거. 그게 인간 당연한 것인데 그걸 자꾸 감추려고 하지 않, 감추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건 내가 마귀였네. 내가 마귀 노릇했네. 내가 마귀 편에 있었네. 그게 깨닫게 되었죠. 그건 내 지식도 아니고요. 지혜가 와서 깨닫게 된 성령 역사라는 얘기죠. 성도에게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마귀 노릇하며 살아온 나를 보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사랑이 아니면 결국 나는 마귀에게 속한 대로 끝날 수밖에 운명이었구나. 이걸 알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런 마귀에 속한 대로 끝날 운명, 그런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런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만 소망이 되는 거, 그 사랑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 그렇게 성도가 드러난단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성도인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인 것이에요. 나를 마귀의 종으로 단대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주의 일을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대로 바라보느냐. 그 문제란 말입니다. 성령이 오는 것은요. 우리의 소망을 끝까지 십자가 사랑에 붙들어 놓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성도되게 하는 것. 신령한 노래가 예언이라고 했는데 뭐 노스트라다무스처럼 세상 일을 미리 뭐 얘기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그런 예언이 아니고 성경이 말한 예언은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언입니다. 십자가가. 십자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 그건 이 세상이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어떤 인간도 그런 예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선지자 빼놓고 성령 받은. 세상에 없는, 세상에 알지 못한 하나님 구원 방식이 십자가다. 그런 점에서 예언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예언대로 이루어진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 거. 그걸 신령한 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우리 죄를 대신에 피 흘려 죽은 예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팔아버리고 죽게 한 가룟유다와 같은 우리도 들어있으면 십자가에. 그래서 마귀 노릇던 가룟유다가 바로 나구나. 이리 고백이 나오는 그게 신령한 노래를 하는 직무를 맡은 참된 성도구나.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 바라보고 내 행실을 바라보면서 그걸로 성도 여부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그렇게 드러나시는 것이죠. 그게 악령에 들어와서 작용하는 악령의 일이다. 그걸 아시라는 것입니다. 제발 드리고 싶은 말은 그 좀 바른 삶이라는 걸 가지고 자기를 확인하려고 하는 걸 좀 제발 잊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바른 삶을 사는 게 성도고 그런 성도가 부른 노래가 찬송이다. 그게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이라는 걸 좀 아시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린 자꾸 내 생각이 말씀 앞서려고 그래요. 주보 성경 묵상에 그런 내용 집어넣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팔자 가룟유다라는 것을 누구나 알게 보이셨거든요. 예수를 팔자는 누굽니까? 내가 떡을 주는 그 사람이다. 그리고 떡을 줬어요 유다에게. 근데 쟤는 몰라봐요 이상하게. IQ가 왜 지금 무슨 IQ인지. 아니 예수님이 내가 떡을 준 자가 나를 팔자야 하고 떡을 줬지 않습니까? 저 신목사 나를 팔자야. 네 입에 떡을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모르겠습니까? 누구보다 알 문제인데 제자는 몰라요 그것을. 그 이유는 주보 성경 읽어보시고 제가 지금 설교 너무 길어가지고 빨리 끝내려고 지금. 제자들이 이거 자꾸 이 문제가 뭔가 하면은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면 그들 따라가면은 아 유다가 예수 팔자네 아는데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요. 아마 유다는 저런 사람이 아니지 그런 생각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말씀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을 저주받을 자로 얘기합니다. 인간을 칭찬한 말씀이 없습니다. 단지 사탄에 끌려서 사탄 종으로 단 그런 대로 드러냅니다. 그렇게 제자를 끌어가서 십자가의 주를 만나게 하고 그 십자가에 이루신 예수님 일을 찬송하게 하는 노래를 하는 그런 성도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게 성도의 직무예요. 마귀 노릇 나에게 구원이 웬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상한 마음의 성도를 찾으신다는 걸 생각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날마다 말씀을 따라가면서 확인하시고 십자가 통해서 확인하시면서 여러분 자신 속에서 내가 유다였구나 확인하면서 그 유다의 자리에서 여러분께 베풀어주고 다 이루어진 십자가 은혜만 바라보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감사 찬 노래로 나와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무지해서 나의 나됨을 알지를 못합니다. 이런 우리를 말씀으로 끌어가려고 성령을 보내셨사오니 그 성령이 이끌려서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의 자리에서 마귀 노릇하고 있는 나를 보는 역사 있게 하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죄인 저주받은 유다의 자리에서 그런 나에게 베풀어진 주님의 십자가 완성된 그 일, 그 일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그 일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직무를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